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그렇게 되어 있지,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또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것을 구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대체로 1500년대 후반기부터 나타나는 성경책에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상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아마 독일에서 이걸 상하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왜냐하면 독일어 성경에 제일 먼저 상하로 나누어져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나누었다, 저 사람이 나누었다, 그런 말은 있는데 대체로 다 정확하지가 않고 근거도 좀 부족하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나누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짐작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편집했을 것이다, 그런 짐작만 할 뿐입니다. 대체로 열왕기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로 봐서 한 400년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은 BC 961년에서부터 843년까지 역사를 담고 있고, 이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왕이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하서는 BC 842년 이 아시아 왕의 등장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586년 BC 이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 이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구약시대 때 왕국시대 역사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라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죠. 그때 그 시기에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 지금 보면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그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남은 사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한 것을 봐, 그 당시에는 그런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왕들의 역사를 말한, 우리로 치면 무슨 왕조실록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 왕국시대 역사를 전해주는 말씀이 열왕기, 역대기 등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지는 이 왕국시대 역사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외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외교의 실패다. 왜 바벨론 갔다가 이집트 갔다 왔다 갔다 했냐? 그게 실패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군사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부국 강병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당쟁을 삼느라고 군대를 키우지 못하고 국방을 튼튼하지 못해서 망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 정책의 실패다. 다양하게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 열왕기하서는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망했다. 이렇게 신앙인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해 주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를 대체로 BC 550년경으로 잡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도 정확하게는 않는데, 혹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하는 건 전승만 했을 뿐이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대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왕조실록과 같은 그 역대 지략들을 다 참고해서 자기가 보았던 역사를 다 참고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정설인데 그것이 대체로 BC 550년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그러면 이 역대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내용 중에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역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그 기록했을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보면 그보다 조금 늦은 시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하면 그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가면 반드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될 터인데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가자.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그런 꿈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가졌던 역사의 교훈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는 그런 내용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성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한 나라의 역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경 분류할 때는 이 사무엘서 또 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모든 말씀들을 다 전기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후기 예언서라고 그러고 역사를 기록했던 이 책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는 예언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록해야 예언서인데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나고 죽고 전쟁하고 패하고 이기고 그 역사를 기록할 역사인데 왜 이걸 예언서라 그러냐 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분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언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신앙과 삶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열왕기 상하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조선조 임금들의 연대를 위해 태정태세 문단성을 다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워가지고서 그 구약 성경 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지,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역사 내용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열왕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할 때 히브리 구약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은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왕이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왕은 착했고 어떤 왕은 나빴고 어떻게 해서 망했다 똑같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두 권에 다 기록해서 다 성경에 담아두는 겁니까? 언젠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더니 통독을 하면서 열왕기만 읽고 역대기는 생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을 가르켜 흔히 말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말은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야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려 그렇게 살면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교훈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장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속히 망한다. 이걸 반복해서 신명기는 강조해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항상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려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들을 가르쳐서 율법 중심의 학자들로 생각하고 이 역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레위기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봅니다. 레위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 잘했냐 못했냐 그겁니다. 주로 역대기에는 보면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많아요. 뭐 다윗이 뭐 바람을 폈대, 뭐 어쨌대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윗도 솔로몬도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성전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성전 준비를 다윗이 다 하고 그 성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높이 보는 것이지만 율법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도 흠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도 중요하고 역대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성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지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도 중요하고 역대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들을 볼 텐데 열왕기 하 1장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아시야 왕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생겼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모압은 지금의 사해가 있으면 사해 서쪽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동쪽편에 있는 높은 산지가 있는데 그 땅을 가리켜서 모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돼서 이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뭐 발람 선지자 사건도 생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건도 생기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사건도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모압 산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들어가기에 모든 준비를 이 모압 산지에서 다 하게 됐기 때문에 모압이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압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니까 이 모압을 다스리고 지배할 힘이 북쪽도 없고 남쪽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모압이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말 듣지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쭉 지내오다가 언제 다시 조공이 시작되는가 하면 아합왕 때예요. 아합은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긴 했는데 그때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오모리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오모리 왕이나 이 아합왕의 시대에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이나 그런 것들보다 이 오모리 왕이나 아합의 시대에 세웠던 건축물 규모가 더 큽니다. 아마 시대가 좀 지난 다음이니까 더 발전된 다음이니까 그렇게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아합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시아 시대가 됐는데 국력이 극도로 쇠퇴해져요.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다시 우리는 조공 바치지 않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일절에 기록한 이유는 아합의 뒤를 이었던 아시아 시대가 되면서 나라가 급전직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때부터 긴 세월 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마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스라엘 북왕국이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급격한 쇠퇴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의 한 원인과 같은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의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랬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 추락했다는 거죠. 다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락이라고 말하면 지붕 밑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 뭐 그걸 다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은 그런 게 아니고 2층방을 다락이라고 다 불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럽니다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이 뭐 얼마나 커서 120명이 들어가서 부흥회를 다 하나.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락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다락방의 구조가 이스라엘 집에는 없어요. 이 완전히 하나의 2층 방 전체를 다락으로 그렇게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이 난간이라는 것도 난간이라는 건 우리는 그 어떤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해 놓은 곳을 보고 난간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난간 히브리 말로 난간이라는 말은 그런 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난간이 아니라 스바카라는 것인데 창문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창을 요즘처럼 유리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창문을 내고 더운 지방이니까 갈대 같은 걸로 엮어서 뭐 짐승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엮어서 창문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 그걸 난간이라 그러는데 왕이 뭘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왕이 자기 방 2층 집에서 놀다가 바깥으로 그 창문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벡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병세가 심상치 않게 됐겠죠. 아무래도 떨어졌으니까 중상을 입었는데 나을지 못 나을지 살지 못 살지 그게 궁금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벡에 가서 물어보고 오느라고 사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에그론은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다섯 개의 블레셋 촌락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촌락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도 서쪽으로 쭉 한 35km쯤 나오는 지중해 해변에 가까운 옛 마을이 이 에그론이라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의 신이,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세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알세불은 잘 들어봤어요. 바알세불은 들어봤어요. 바알세불은 바알 그러면 이 무슨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또는 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불, 바알세불 그러면 왕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알이라는 신의 왕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가르쳐서 귀신의 대왕이다, 마귀의 대왕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들 가운데 가장 어떤 데는 영, 그래서 바알세불 그렇게 신약에서는 불렀는데 여기 나오는 바알세부입니다. 세부이라는 파리라는 말이에요. 파리, 이 날아다니는 파리요. 그 파리의 신 뭐 그런 뜻이에요. 파리의 주, 파리의 신. 그런데 우리는 파리를 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파리가 무슨 신은 신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도 파리를 굉장한 신으로 생각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파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열 가지 재앙 내리실 때 파리 재앙이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줄 줄 알았던 파리 때가 오히려 자기들의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은 대부분 다 이집트 사람들 신으로 생각하던 겁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여러분 영국을 여행을 가시고 런던에 가시면 대영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십시오. 대영 박물관에 가시면 그 이집트관이 있습니다. 이집트관 앞에 제일 처음에 서 있는 큰 상 하나는 개구리 상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거북 상처럼 그렇게 큰 개구리 상 하나를 세워두었죠. 개구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으로 생각했던 개구리가 자기들의 재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너희를 보호할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폐망케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쪽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집트 쪽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집트가 가까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는데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가 이 에그론의 종교인데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 신이 안전과 질병과 관련된 그런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알 그러면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파리가 신이다. 그런 의미 바알세부인데요. 자, 이런 명령을 받았던 그의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출발합니다. 그 파리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가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이 아시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라. 만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이상하게도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 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악한 일 때문에 너희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고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전해라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가서 길목에서 왕의 사자들만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사자들이 에그론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아, 길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 파리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떻게 생겼더냐? 틀복숭이인데 가죽 허리띠를 차섭디다. 그 사람이 티섭 사람 엘리야다 하고 그 다음에 왕이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잡으라는 거죠. 잡으러 간 5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습니다. 두 번째 또 50명을 보냅니다. 또 그들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50명을 또 보냈는데 그 50명을 인솔했던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우리 생명을 귀하게 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왕의 명령 따라 우리 왔지만 우리는 선지자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애글복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시아를 찾아가게 하셔서 아시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시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1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듣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듣는데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이요. 아하시아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알렉산더 왕의 시대에 병사 중에 하나가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 행실이 너무 나빠요. 온 군대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왕야론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이놈아 이름값을 해야지. 내가 알렉산더인데 니도 알렉산더인데 니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합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시아로 지었다. 그 말은 아주 초기에는 아합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런 좋은 이름으로 지어줬을 때 어느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합에게 신앙이 있었던 거죠. 중간중간에 이 아합이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한쪽 구석에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름은 아시아인데 어째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 우상에게 묻기 위해 그것도 뭐 희한한 에그론의 그 지역신인 이 바알세법을 찾아가서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6절도 그런 말씀이 있고 16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안 계시냐? 그 질문은 이스라엘 하나님 계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찾아가서 묻고 그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합니까? 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지 어쩌자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답답해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안 계시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어쩌자고 그 따라가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4절이나 15절이나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이거나 기분 좋지 못한 나쁜 말이거나 관계없어요. 지금은 아시아 왕에게 당신이 죽는다는 말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하기가 누가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그 말 잘 못합니다. 곧 세상 떠날 사람 앞에 신방을 가서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의지하시죠. 곧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골죽을 꺼내고 천당갈 준비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 잘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게 준비시켜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가지고 그 설교를 세 번, 네 번 들은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좋은 말이거나 나쁜 말이거나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내용이 좋고 나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9절과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 자신도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나도 나를 그렇게 봐주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규모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으면서도 이름값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엘 그럼 하나님, 리 그럼 나의, 야 그럼 야외, 엘리야 그러면 야외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무슨 목사니 교회 안에서 등등의 직책들을 직분들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신분을 갖다가 불타 죽은 군사들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자기들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닐 텐데 50분 가자 그러니까 50명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불타 죽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잔혹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명령이 엄중해도 아무리 세상의 명령이 중요해도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오면 하나님 편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결정할 용기가 없고 결심할 용기가 없으면 세상 망할 때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의 위력이 아무리 있다고 권세, 세상 권세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해서 그릇된 길로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억울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함께 화를 입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50부장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이야 보시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수 50명을 보는 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피를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을 당신의 종은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 생명 지켜주십시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 간과를 왜 못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50명이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면 과감하게 용감하게 믿음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2장 3장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훈으로 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